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첫째 날 11월 10일 일요일 아브라함도 미리 보고 기뻐함. 예수님은 당신께서 누구인지 선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셨고 아브라함처럼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증인들을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인지 증거하게 하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의 증언이 요한복음에 포함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예표와 약속을 통하여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므로 그 부조의 믿음은 오실 구주에게 고정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우리 대신 희생당하시기로 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였다.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죽을 운명에 처했을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쳐다보고 죄인에게 살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노라고 말씀하신다. 부조화 선지자 154.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다. 그는 자신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이 복은 그의 혈통을 통해 태어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기꺼이 희생하려 한 그의 모습은 믿음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창이었다. 예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시자 지도자들은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대답했다. 예수님의 대답은 놀라웠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예수 자신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말을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그분을 돌을 들어 치려 하였던 것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했던 구원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은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심으로 당신의 신적 근원에 대해 말씀하셨다. 묵상. 로마서 4장 1에서 5절을 읽어보십시오. 이 구절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적용.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미리 바라보고 기뻐한 것을 우리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아브라함. 이 무서운 시련이 아브라함에게 이른 것은 그에게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교훈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을 하나님에게서 배웠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시대의 소망 469.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힘겨운 세상의 일들이지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용범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비한 자리에 모신 사람이 살게 될 삶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비한 자리에 모신 사람이 살게 될 삶의 모습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함에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의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린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비한 자리에 모신 사람이 살게 될 삶의 모습 그 첫 번째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 구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옮겨질 때 여섯 걸음마다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제사가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으시는 분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상들처럼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우상들처럼 재물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지 않는 분이실까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바쳐야만 그제서야 그 재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을 우리의 품성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품성과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오해한 욥은 하나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가져가기도 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하나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취하여 가시는 분으로 인식했다고 하는 것은 욥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조건적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조건에 맞을 때는 주시지만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빼앗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고 인식했다는 것은 결국 그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조건적 사랑을 하는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꺼림직한 일이라도 생기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욥의 마음이 편해졌기 때문에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방인이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재물을 드려야만 안심하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는 늘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늘 무서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을 하는 분으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진 전능함으로 벌을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일상은 언제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잠재된 무의식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바로 만들어진 생각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이 에덴 동산을 나온 이후에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런 모습은 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한 일은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재물을 받으시고 그제서야 만족하셔서 이제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처음에 한 일은 단을 쌓았다는 기록과 이삭이 죽기 전에 사냥한 고기를 먹은 후에 축복하겠다는 기록, 야곱이 서원하며 서원을 이루신다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결심 등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받으시는 분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레위기는 꽤 많은 분량을 어떠어떠한 일에 어떻게 받으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분처럼 인식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실까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어떤 것도 사실은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은 나면서부터 이미 없는 자들이므로 없는 자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런 존재가 무엇을 드리고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동물의 희생을 통해 만들어진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생명이 더 이상 반사되지 않으므로 어둠이 되어버린 아담과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손수 어린 양 두 마리를 잡아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드셔서 두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최초의 살생은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히 사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서로 분리의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하나님들 간의 분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분리로 인하여 하나님들은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들은 그 일을 감행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구역 성경의 번역은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창조 전에 사람들에게 주실 선택의 자유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선택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대신 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각오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양처럼 돌아가실 하나님 자신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임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양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양처럼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양을 잡는 일을 통해 보여주셨고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바치시는 분임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예식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때 우리의 품성대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를 사단은 시험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한 이유는 욥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를 우주 앞에 펼쳐 보이기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유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있느냐를 우주 앞에 펼쳐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를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토록 하나님께 청구하였으므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믿음의 여부를 청구하는 시험을 하나님은 사단이 청구에 대한 책임까지 지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과 다르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의 주신 하나님으로서 인식하고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낯선 요구였습니다. 없는 데서도 주신 이삭을 생각할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고 바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요구에 따라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이삭을 바칠 모리아 산이 멀리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아직도 바치라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믿고 있었으므로 아들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는 반드시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는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이 창세기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비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아브라함은 아이와 함께 그 산에 가서 경비한 다음에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은 이 한글 성경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We will come back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모리아산까지의 동행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만의 동행이었습니다. 제사를 위해 함께 온 이삭은 기존의 여행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러한 질문에 아브라함은 확신을 갖고 대답하였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명확히 믿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늘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상 요구하실 수 없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확신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주위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번제할 양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을 버려놓은 나무 위에 결박하여 올려놓았습니다. 그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이신데 주시지 않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받으실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은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주시지 않고 번제로 받으실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피치 못할 상황에 놓여졌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어린 양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시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 피치 못할 일이 일어났음을 아브라함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피치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들을 찌르기 위해 칼을 들어서 내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팔을 막으셨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음이 온 우주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이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품성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 우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십일조와 헌물은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배는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드렸던 과부는 주시는 하나님을 안 사람이었으므로 생활비 전부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투기를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자신의 수중에 있는 렙돈에 의해서 살아온 것이 아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왔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품성대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을 때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에 집중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대로 모든 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자신과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연합회 성경영수장 임봉기 목사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진리의 성령의 깊은 감동이 함께하시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역사적이면서 또 난해한 질문입니다. 화학요법 같은 현대의학의 치료법을 기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해 왔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유방암에 걸렸는데 우리 교인 중 한 사람이 그녀에게 화학약품과 같은 것 말고 약초를 사용하라고 엘렌 화이트 권면했다고 일러주었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또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현대의학을 사용하면 안 되는지요. 이런 질문입니다. 엘렌 화이트 현대의학과 또 현대의 치료방법 그리고 의약품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금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답하기가 참 난해한 질문이고 논란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뿐이 현대의학과 관련되거나 현대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하나 시시콜콜이 다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건전한 상식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암치료를 위해 현대의학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마지막 질문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인 여사 자신도 그런 치료를 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 악성 종양 같은 것이 발생하여 암을 죽이는 엑스레이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가래법은 기별 제2권에 있는 치료제를 사용한 화인 여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그 장을 보면 자세히 다뤄져 있습니다. 약품에 대한 화이트의 일반적인 언급과 관련해서는 그녀의 주된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약품에 대해서 화이트 부인이 언급한 것은 그 당시 상황의 배경에 비추어 보아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죠. 화인 여사의 봉사 초기 당시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3대 의약품은 아편, 또 카로멜은 수은 종류입니다. 또 녹스 보미카, 한글로는 마전자라는 독성 약초였습니다. 아편, 칼로멜, 녹스 보미카라는 이 약이 가장 화이트인 당시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법은기별 제2권 441쪽에서 454쪽을 보면 이 약품들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평가를 읽을 수 있겠습니다. 뭐 앞에는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그 중독성을 아실 것입니다. 칼로멜은 수은 합성물로서 오늘날에도 매우 위험한 유독성 물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그것의 악한 효과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스 보미카라는 약품은 맹독성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유독성의 약품이었는데도 당시 의사들이 상당량을 경우에 따라서 처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은 이런 그 당시의 약품들을 대단히 위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잘못 사용하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아주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독성 약품이었습니다. 화인 여사가 독성이 있는 약의 사용을 정지한 것은 특별히 적당한 휴식, 영양, 운동, 공기 등을 잘 제공하면 몸이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증상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을 말하는 문맥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저 적당히 휴식을 취하고 영양과 운동과 공기를 잘 제공하면 자동적으로, 천연적으로 이렇게 몸이 회복될 그런 것인데도 그런 독성 있는 약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화이트 부인은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천연 치유가 더 낫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잘못 오해하여 그녀가 완전히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정지한 것으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그런 독성 약보다는 차라리 휴식이나 영양과 운동과 공기 등의 천연 치료를 할 경우에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데도 그런 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화이트 부인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단지 화인 여사가 몇 가지 유독성 약을 언급했다고 하여 그러니까 모든 약을 도매금으로 독성이라고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당시의 형편과 매우 다릅니다. 지금은 심도 있는 과학적 검사를 통해 약품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증된 후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약품으로 판매될 수가 없습니다. 화학요법에 사용되는 약들은 독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암을 죽일 만큼의 양이지만 환자는 죽이지 않을 만큼의 양을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이 그런 요법의 목적입니다. 화학요법이 암을 치료하는 확실한 요법은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많은 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종류의 약과 화인 여사가 그 당시에 언급한 약들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현대의 의학이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병, 특별히 암 같은 그런 병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데 있습니다. 19세기의 의사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치료하겠지 그들이 사용하는 그 약들이 실제로 어떤 잘못된 독성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화학요법 말고 화인 여사가 요구한 것에 미칠 만한 실제적인 다른 대체요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20대 때는 포도요법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몸이 아프면 포도요법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 않고 요즘에는 디톡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법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요법, 곧 실험적 천연치료를 하던 저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런 전례들을 보면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여 최선으로 생각되는 것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극단적인 견해를 지지하기보다는 천연요법과 현대의학을 적절하게 상황과 경우에 맞게 겸하여 또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생각이요 상식이라고 여겨집니다. 건강에 관한 질문은 이 정도 하고 다른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의 기별을 거절하고 배도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믿음으로 말미암아 관련된 논쟁이 일어났던 대총회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관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성경연구소에서는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1888년 대총회에 존스와 웨거너가 전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견해를 지도자들이 거절해서 엘렌 와인씨 교회를 버리고 본 교회를 남은 교회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녀는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1888년에 대한 총평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르법문기별 제3권 177쪽에 있는 말입니다. 나는 매우 자유롭게 20배 가까이 말했으며 우리는 이 집회가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믿는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예수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며 우리는 파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결전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용기와 믿음은 훌륭했으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면 예수께서 이 교회의 키를 잡고 계심으로 이 교회는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로써 교회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1888 직후에 그녀는 교회가 배도에서 대총회를 벌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약적으로 아서 화이트라는 분이 쓴 엘렌 화이트 전기가 있습니다. 제3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요약한 내용의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미네폴리스 대총회와 그것을 앞선 목회자 협의회는 매우 중요한 일,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유와 그것이 제시되었을 때 나타난 상당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배경 및 발전과 관련된 몇 가지 점을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당시엔 모든 회의를 보고하는 관행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의 회의 기록이 자세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둘째, 교회의 입장 확립에 대해서 말하자면 논의된 신학적 질문들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문제를 말하는 한결같은 증언은 혼합된 반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반응이 아니라 혼합된 반응이 혼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1893년 A.T. 존스에 의해 간명하게 그런 상황이 묘사됐습니다. 1888년에 대한 A.T. 존스의 묘사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다른 이들은 완전히 배척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른 이들은 중도 입장을 취했고 또 그렇게 이해하였다. 대총회 회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엘렌 화이트와 그 밖의 사람들도 유사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들을 가지고는 세 무리의 수가 각각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정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중간의 입장을 취했다는 말입니다. 또 어떤 기별은 받아들이고 어떤 기별은 배척하지 모두 천편일률적으로 한 방향으로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 대총회 즉 본교단이 1888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배척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더러 미네폴리스 대총회가 끝나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화인 여사가 죽은 지 13년이 되었을 때야 이런 배도에 관한 주장이 생겨났습니다. 그 1888년 직후에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이 아니라 대청회 후 4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교회가 배도했다. 그러므로 화이프니 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화이프니 죽은 다음에. 그 당시 어떤 기록에도 교단이 그것을 배척했다는 암시가 없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진술 어디에도 교단 전체가 그 기별을 배척했다고 말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교단적 배척에 대한 개념은 그 총회에 참석했던 지도자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넷째,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은 엘렌 화이트가 자주 말한 주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 경험의 여러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에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 개인과 교회가 입은 손실에 대해서 입다감식 언급하고 그 교훈을 말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 총회에서 재차 강조된 중요한 진리들을 회복하고 밀고 나감으로써 그것을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기별, 구원의 핵심 기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에 주어질 질문은 이런 문제와 추가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엘렌 화이트 대총회를 바벨론이라고 말했는가?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를 그녀가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배척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한 분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함께 서신을 주고받은 한 그리스도인 형제는 화인 여사가 재림교회 대총회를 바벨론이라 했다고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는 대총회 해보 1901년 4월 3일자에서 인용한 한 구절에 그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하는데 한때 우리는 대총회가 그렇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과거일 뿐이다.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가 1901년 4월 3일 이후에 기록한 문건들에는 저는 거기서는 다른 견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대총회 기간 동안에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힘있게 역사했다. 내가 그 회의를 생각할 때마다 장엄함이 느껴지고 내 영혼은 감사로 뜨거워진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주께서 당당하게 거니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백성에 베푸신 구원을 인하여 그분의 성호를 찬양했다. 리비언드 헤럴드 1901년 11월자입니다. 이 화이트의 글에서 대총회를 포함하여 재림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남아있을 것임을 증명하는 다른 인용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이 질문자는 대단히 중요한 논점을 말했습니다. 질문자가 발견한 이 인용구는 대단히 좋은 인용구입니다. 대총회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총회에 성령께서 또 하나님께서 힘있게 역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다른 곳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기별을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에 거역하는 장면을 또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도매꾸모노 교단 전체를 거절한다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